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우리 시작하기 전에 잘 아시는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설에는 윤동주 씨라 그러고 뭐 다 아시는 거예요. 저는 읽어보니까 이분 문체나 어투가 윤동주 씨가 아니에요. 윤동주는 어투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씨는 윤동주 씨라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윤동주 씨라 그러면서 많이 받았을 거예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많이 보셨죠? 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물어볼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윤동주는 이런 채로 쓰질 않습니다. 윤동주 건 제가 볼 때는 윤동주 건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을 사랑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열심히 살았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나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일이 없었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삶이 아름다웠냐고 물을 것입니다. 그때 기쁘게 대답할 수 있도록 내 삶의 날들을 기쁨으로 아름답게 가꾸어 가야겠습니다.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 나는 나에게 어떤 열매를 얼마만큼 맺었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밭에 좋은 생각의 씨를 뿌려 좋은 말과 좋은 행동의 열매를 부지런히 키워야 하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가을이 오면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묻는 겁니다. 사랑하며 살았느냐? 열매를 맺었느냐? 상처는 주지 않았느냐? 이런 걸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볼 때 그때 선뜻 대답하고 그때 즐겁게 대답할 수 있도록 지금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뭐 예수 믿는 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읽어보니까 참 생각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신앙을 다시 한번 다져보는데 인생이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우리에게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너 뭐 하다 왔느냐? 그러면 그 뭐 한 거는 우리 에너지가 다 소진된 거를 이야기할 겁니다. 골프 치다 왔는데요. 저는 커피가 좋아서 커피 따라다니다 왔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특별히 조국과 한국 지금 상황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신앙을 잘 다져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39번부터 해야 되는데 그 이전까지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본인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하고 나하고 연결이 되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믿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게 있고요. 또 하나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효과적인 부름이 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하고 예수님 사건하고 이렇게 맺어져서 내가 믿음으로 성령님이 뭐합니까? 내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으키신 믿음 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금생에 이 땅 살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찾아보지 말고 뭐였습니까? 의롭다 하심. 기억하시네. 그 다음요? 양자가 되고 세 번째는요? 거룩하게. 요거. 그래서 이제 의롭다가 뭡니까? 양자가 뭡니까? 거룩하다가 뭡니까? 그게 이제 지난번에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쭉 나가다가 이제 우리 이제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과 그 다음에 그 얘기가 마지막으로 있었습니다. 이제 39번이, 38번이 우리 8번이 부활 이야기였습니다.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뭡니까? 이런 질문이 38번이었는데 신자가 부활할 때 영광 중에 뭐라고요? 일으킴을 받고 그 다음 우리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심판날에 공적 인정을 받는 것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죽을 때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는 그런 마지막 죄 없다함을 받고 또 완전히 복되게 되어 뭐라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부활할 때라는 겁니다. 부활할 때 이제 오늘 39번 지금부터 이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의 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굉장히 무겁게 다루세요. 예수 믿으면 되지 무슨 의무가 천만해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이게 똑 붙어가지고 그걸 반드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야 되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뒤에 다 받으셨죠? 오늘 두 페이지가 나갔는데 예, 못 받으신 분들은 뒤에 좀 받으시고 39번 지난주 겁니다. 39번은 지난주에 드린 거예요. 39번 제가 질문하고요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예, 하나도 어려운 것도 없고요. 하나도 헷갈리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신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복종하는 겁니다. 무엇에?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에 복종합니다. 그러면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에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요약해서 들어갑니다. 조금 이제 줄여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에 어떻게 해요? 복종. 그 복종 동그라미 좀 칠래요? 하나님께서 순종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수긍해서 맞아요 그러면서 하는 순종도 있지만 아닌데 나는 그거 싫은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있어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쪽으로 그냥 몰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됩니까? 그거 다 아는데 어려워요 생각보다. 내 뜻이 이렇게 있고 내 의지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순종하라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순종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순종. 순종. 우리 신명기 4장 1절 2절 한번 주실래요?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따뜻함이 도가 넘어가는 것 같아서. 안 춥죠? 추우면 제가 틀어드리기 지금 히터를 껐습니다. 예, 아마 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껐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이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명령 지키는 게 순종이잖아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순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그냥 예 그리고 하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줄당기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우리도 힘들어지고요. 그러니까 간단하지만 잘 안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순종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잖아요. 왜 진노합니까? 그럼 우리 순종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 사무엘 상 15장 22절 한번 주실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할 때는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사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사 성경 보면요 왜 제사 제도를 주셨습니까? 앞으로 장차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내다보면서 제사를 주셨어요. 제사는요 그냥 뭐 순종이 제사보다, 제사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뭡니까? 순종 안 하면서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 싫다는 거지. 제사는 너무너무 좋은 거고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복잡하면 뒤에 것만 외우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것만. 잘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요거만요. 시작.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하시고 한번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답니다. 절대로 제사를 내려보시면 안 됩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 그래도 순종 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신약으로 해석을 하면.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하천지 별것 아닌 거로 여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아주 경멸하시고 싫어하십니다. 마찬가지예요. 순종 없는 예수 믿는 믿음요. 하나님께서 진짜 냄새난다 그러는데 추하다고 그럽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내 거하고 이렇게 배치되고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하고 비할 바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보다 높아서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나올 때는 늘 뭐하고 부딪힙니까? 나의 의지하고 부딪히고 내 뜻하고 부딪히지 다른 사람 뜻하고는 부딪히지 않습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고 그 거슬러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러는 그 말에 우리가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저랑 따라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2절 3절. 사실은요, 오늘 지금 시작하면서 우리가 평생 어마어마하게 받을 복을 지금 얘기했습니다. 요거 하나 잘 지키면 신앙 안 흔들립니다. 요거 하나 잘 지키면. 왜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가서 순종해야 되는 걸로 나오잖아요. 요한일서 5장 2,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이 말씀 잘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들이 뭐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막 무겁게 느껴지고 싫을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첫 데이트 다 해보셨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막 눈에 뵈는 게 없이 막 정신없이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주 무겁게 느껴집니다. 혹시 무겁게 느껴지는 분 계세요? 그럼 내 신앙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게 아주 간단하고 아주 좋으면서 아주 어려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39번 다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신 의무가 뭡니까? 속으로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순종. 그런데 무엇의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의 순종. 그게 답이에요. 제가 이제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아멘. 그가 나타내 보이신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크게는 성경이고 조금 좁게 얘기하면 지금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40번. 하나님께서 이제 복종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으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인가? 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으로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도덕법이다. 도덕법이 뭡니까? 사람이 코로 호흡하는 동안에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법이 도덕법이잖아요. 이거는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도덕법은 학교에서 얘기하는 도덕법하고 다릅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법은 사회의 도덕법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도덕법은 그거를 다 포함한 훨씬 깊고 훨씬 넓은 그런 도덕법이에요. 왜 목사님 하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것을 도덕법이라 그럽니까? 옛날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신앙의 선배들이. 그럼 도덕법이 뭡니까? 그럴 때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40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할 법으로서 처음 나타내 준 법이 뭡니까? 뭐라고요? 도덕법. 도덕법. 한번 따라 하십니다. 도덕법. 도덕법. 이제 도덕법이 뭔지 나온다니까. 도덕법. 그러면 이제 40번에 우리 로마서 2장 13절 15, 로마서 10장 5절 앞에 나오는 대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얻는 이방인이 할 때 이 율법들이 다 뭡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사람인데 이방인이 율법이 있는 사람보다 율법을 양심에 의해서 더 잘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돼서 지키는 겁니다. 15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1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아시잖아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따라가면서 지켜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이런 법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로마서 1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삽니다. 근데 이걸 다 못 지켜서 그렇지. 못 지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지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이 법을 주셨어요. 평생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됩니다. 이제 41번. 지금부터 이제 다 아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41번. 아까 우리가 복종할 법으로 하나님이 어떤 거 주셨습니까? 도덕법을 줬습니다. 그럼 도덕법이 어디에 그럼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까? 이게 41번입니다. 대답 잘해 주십시오.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예,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성경에 있는 것을 다 뭉쳐서 십계명에다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쉽게 얘기하면 앞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뒤쪽은 이웃과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는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1번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십계명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모든 이런 캐테키즘에는요 소요리 문답이나 이런 데는 십계명 설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이야기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1번 이 도덕법은 어디에 요약되어 있는가? 어디요? 십계명. 한번 따라 하십니다. 십계명. 십계명. 예. 굉장히 많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소홀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 이렇게 잘 보시면 성경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조목조목. 우리 성경 말씀, 41번 성경 말씀, 신명기 4장 13절, 마태복음 17장 19절,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13절,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곧 무엇이라? 십계명이며, 어디에 썼습니까?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셔서 인생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고안해서 하거나 사람이 어떤 머리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라고. 근데 이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몇 개예요? 열 개예요. 이게 100개 그러면 외우라 그럴 때 어려울 텐데, 11개 그러면 어려울 텐데, 몇 개라고요? 10개입니다. 10개. 10개 지키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쉬워요. 굉장히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하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제 그 다음 성경 말씀 한번 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7에서 19절. 이 말씀을 왜 먼저 이렇게 찾았냐면, 십계명에 대한 설명이 조금 있습니다.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떤 사건이냐면, 어떤 젊은 관원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질문을 할 때예요.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이라고요?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 다 지키면 들어갑니까? 이론적으로는 들어갑니다. 근데 다 지킬 인생이 없다고 성경은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그럽니다. 그럼 어느 계명 지켜야 되죠?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랬습니까?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저증거하지 말라. 이게 뒷부분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걸 다 지키면 내가 생명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이거를 다 지킬 생명이, 인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됩니다. 왜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사람에 대한 얘기. 이제 십계명 얘기하면 그 둘밖에 안 나옵니다. 십계명 얘기하면서는 국가나 뭐 이런 것들은 다음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또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들 속에 얽혀서 어떻게 사는가. 그게 십계명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42번은 십계명이라 그랬는데 그걸 요약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부터는 이제 말들도 길어지기도 하고요. 이제 막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제 십계명 들어가서 이제 막 설명하는 데는 막 말들이 깁니다. 그래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한번 보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대답하십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아멘. 혹시 대통령 선거가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마음이 슬픈 분 계세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나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대답하고 읽을 때 큰 충격받고 큰 슬픔이 있는 분들 같이 읽으세요. 이거 뭘 읽고 이럴 때는 피치가 지금보다는 한 2도 내지 3도는 올라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보니까 다 이래가지고 지금 뭐 아주 뭐 지금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세상에서 막 일어나서 돌아가고 있듯이 그렇게 읽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그리고 읽으실 때 아주 분명하게 내 거로서 이렇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아멘. 이거는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 찬송가 뒤에 보면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그 십계명 다 읽어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이웃 사랑하라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이 율법, 이거를 율법 박사가 왔습니다. 율법 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열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가 제일 크다? 다섯 번째가 제일 크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를 두 개로 딱 줄여가지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막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뭐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 두 개를 딱 줄여주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너무너무 놀라는 거 있잖아요. 그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율법 중에 큰 게 뭐예요? 그러면 10개 중에 큰 거 딱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딱 줄이시더라고요. 우리 이제 42번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대강령이라는 뜻은 요약한다는 뜻이에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42번인데 우리 성경 구절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 요한복음 14장 15 한번 주십니다. 지금부터 우리 잘 한번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걸 요약해 주시는지 다 같이 우리 37절에서 40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 다 요약해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다 요약해 보니까 첫째는 네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네 주위에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그런데 모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다 막 첫 번째는 아멘 아멘 하는데 두 번째는 아멘 하려니까 이게 표가 납니다. 두 번째 어려운 거 아시죠? 두 번째가 어려우면 두 번째는 첫 번째하고 같이 연관이 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 지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순종, 복종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거기에 내 뜻이 이렇게 같이 엇비껴 가게 돼 있습니다. 내 뜻이 막 요 부분이건 저 부분이건 그래서 내 뜻이 비껴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틀어서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가고 이제 주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제 우리 성품이 바뀌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는 거죠.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모든 것 다해서 사랑하고 옆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4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성경 요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요약 강령이니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나오는 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나요?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 두 계명이, 열 개도 아니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다음 요한 1서 말씀 보시면요. 이게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오늘 그 문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요게 해결되면 쉬워요. 요게 해결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우리 계명이에요. 물론 구약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려 우리 대속의 제물로 되시는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늘 새로운 거라 그랬습니다. 같은 구약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분이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면 나의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럼 나의 계명이 잘 안 지켜지고 있으면 뒤집어 보면 맞습니다. 덜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게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십계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십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로 요약된다 그랬죠. 하나는 뭐요? 하나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쭉 말들이 나왔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온 인격을 다했습니다. 온 인격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이게 사람 보셔서 알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어느 정도까지 나가라 그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수준에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 나올 때는 늘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주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줬다는 그게 나오는 게 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 말씀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한국에 요새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이런 말 들어서 알면은 진짜 지금 그 땅에 가서 살아도 돼 마음대로. 지금 우리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 가서 살면 이방인 같잖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말 혼밥, 혼술, 혼놀, 혼행, 혼클, 혼영, 이다 뭐 같아요? 혼밥, 혼자 밥 먹는 사람. 같이, 이제 너무너무 노는 거예요.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니까, 뭐 먹을래부터 시작해서 서로 이제 막 밀고 땡기고 하는 게 싫어가지고, 나도 내 자유를 좀 누려야 되겠다 싶어서 혼자 가는 사람. 그 다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안 맞아서 나 혼자 가는 게 편해서, 혼밥, 혼술은, 알겠죠, 그죠?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혼자 술 먹는 거. 혼노를 먹으세요. 혼자 노는 거. 그게 이제는 더 재밌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같이 놀아야 재밌는데 자꾸 부딪히고 막 이러니까. 혼행, 혼자 여행 갑니다. 그러면 혼자 살기 때문에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있는데도 이제는 혼자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좀 이렇게 툴툴 틀고 혼자 다니고 싶대. 혼클, 혼자 클럽 가는 겁니다. 혼자 춤추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혼자 가는 게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막 떼지어서 가고 그랬잖아요. 혼영,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거. 혼자로 시작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그 혼자로 시작하는 거를 위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게 숙제라.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 이미지가 가슴에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마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사람은 자꾸 거꾸로 가잖아요. 그 왜 거꾸로 갑니까? 이제는 성경의 위력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는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런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다시 한번 십계명 보라는 겁니다. 고루해 보이고 진부해 보이고 바보 같고 쪼다같이 보이지만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는 주위에 허락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느 정도요? 내 몸처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몸처럼. 내 몸처럼. 예, 이 두 가지 잘 지키길 바랍니다. 아까 순종이라는 단어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어마어마한 복의 통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하면 달러를 준다, 사업이 잘 된다, 아이 잘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우리 것이 되는 통로가 순종입니다. 그 순종하는 그 통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그럼 십계명이라 그러면서 그걸 요약하면은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지키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뭐. 제가 두 개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면 쉬운 거죠. 근데 이걸 진짜 해보려고 그러면 이거 아, 두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너무 어려운 거라. 너무 거기다가 각주를 달아가지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이런 걸 달아놨으면은 하나님이 이게 너무 쉬울 텐데. 이거는 저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 다 얘기합니다. 이게 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이 저녁에 와서 우리가 지금 뭐 이거 이걸 뭐 건너뛰면서 이거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서대로 나가면서 이거 몰아가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오늘 저녁 춥고 비바람 불고 집에서 그냥 쉬면서 커피 마시면서 뭐 드라마 하나 보면 얼마나 더 좋습니까? 그런데 이 딱딱한 내용을 우리가 보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내용도 이렇게 보라고, 이런 내용도 잘 가슴에 집어넣고 지키라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고.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지만은요, 이런 말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41번 다시 보시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도덕법을 줬습니다. 41번. 이 도덕법 어디에 요약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요? 십계명. 그럼 십계명을 좀 우리 10개를 살펴보기 전에 좀 줄여서 얘기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2번 제가 질문하고 42번 대답하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42번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했다면 그 다음에는 내 몸처럼 옆을 사랑하라. 이 두 개만 지키면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다 이루었다고. 참 대단한 연결 고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거 잘 이루셔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 많이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 뒤에 시계가 18분이에요. 그러니까 18분이니까 38분, 40분까지 쉬고 이제 뒤에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은 좀 빨리 쉽니다. 이유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잘 안 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각자가 다 힘이 드는 지키기 힘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용입니다. 우리 커피 마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또 우리 자신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또 나를 우리를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잘 돌보게 하시사 아름답게 이 내용과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 두 딸과 아들이 있는데 가는 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는 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귀한 것 먹고 또 힘내어서 서로 또 주님의 일을 격려하며 또 이 세상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까 42번요. 42번 제가 질문 드리고 이번에는 떡도 드시고 차도 마신 힘찬 우렁찬 목소리를 한번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 거로 만드시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서 성경 말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42번 십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인가? 아멘.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3번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십계명에 있으면요 그냥 제1은 제2만 이렇게 나가시면 안 돼요. 그 앞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 그 서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문이 중요한 이유는 그 내용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그 십계명이 쓰여지던 당시에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서로 계약을 맺을 때에 그런 문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문구가 없으면 그 밑에 10개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서문이라고 그럽니다. 서문. 제가 질문을 하면 성도 여러분들 일단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아멘. 십계명의 서문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특별히 2절이 서문이에요. 이제 앞에 나올 텐데 그게 왜 중요합니까? 그게 없으면 1, 2, 3, 4, 10번까지 지킬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시면요. 예,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3절부터는 이제 십계명이 쫙 나와요. 3절부터는. 그런데 2절이 있어야 3절부터 십계명이 의미를 갖고 지켜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다. 2절이 없으면 아무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2절이 뭡니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아멘.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에 너희 신음소리가 하늘을 찌를 때에 내가 모세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1, 2, 3, 4 이렇게 성경에는 뭐 1, 2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서문.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서문. 서문. 서문이 하나님이 우리 구원 안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도 안 해주시는데 우리가 왜 그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서문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첫째, 둘째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까? 출애굽기 20장은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분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그 다음에 우리 보고 명령하는 거 지킬 이유가 없잖아요. 안 지켜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들으시고 계시니까 너 내 말 들어? 예, 그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아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순종. 순종의 요건이 지금 여기 들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키라. 요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고대 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나라 간에 이렇게 조약을 맺고 이렇게 언약을 맺을 때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 강한 나라가 이런 걸 지키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왕 누구누구는 너희 나라를 보호해 줄 거다. 외적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듯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조약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위에 서문이 있습니다. 서문이. 이제 지금 이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 43번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고요. 성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을 듣잖아요. 그게 서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43번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인가? 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내가 죄 속에 있을 때 진노의 자식으로 있을 때 너를 구원해 준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무겁게 지켜야 돼요. 다 따라가시면서 내 의지하고는 반하지만 그걸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굉장한 복을 주세요. 굉장한 복을. 그러면 이제 44번 십계명의 이제 서문 우리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요 밑에 요거.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합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십계명의 서문은 지금 20장 2절 이 서문은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내용이 그렇게 있었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성경 말고 다른 말로 풀어보면은 뭡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Lord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심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모든 계명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그의 어떤 계명, 모든 계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합니다. 정리가 되고 있죠. 이게 딱딱해 보이지만은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거를 구구절절 다 지켜야 돼? 그럴 때 이런 소문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몸과 피를 다 찢고 또 흘리고 하면서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의미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도 되고 나의 하나님도 되고 나의 창조주도 되고 구속자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말씀을 마땅히 따라가야 합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다시 질문하고 대답해 주십니다. 44번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인가? 아멘. 옆에 있는 분들 한번 격려 한번 하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모든 계명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꾸 이야기하면 우리 내가 잘 기억해서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모든 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것만큼이나 위력을 발휘하는 이제 물질은 둘째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안 드렸지 싶어. 미국에 있는 어떤 가정에 16살 난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 앞으로 타겟에서 자꾸만 임신용품 디스카운트 해주는 쿠폰, 임신하고 난 뒤에 뭐 약을 사먹는 쿠폰 이런 게 자꾸 오는 거예요. 그 집 딸이 16살입니다. 부모가 화가 너무너무 나가지고 술을 했습니다. 좀 얼마 전 얘기 같아요. 술을 했어요. 그래서 막 술가 진행되는 동안에 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딸에게 타겟에서 딸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임신용품 쿠폰, 그 다음 뭐 임신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책자 쿠폰 이런 걸 왜 보내냐고 막 진행되는 동안에 조사를 해보니까 딸이 진짜 임신했어. 16살인데. 그러면 딸이 임신한 거 어떻게 합니까? 이 딸이 자기가 임신이 되니까 부모님한테는 얘기를 못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구글링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면 뭐 어떤 약을 싸게 사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나? 임신에 관한 거를 몇 번 들어가서 접속을 한 거예요. 무섭습니다. 지금 접속을 하면요. 그걸 우리가 모르는 어떤 곳에 다 와치를 하고 있다. 그걸 다 이렇게 우리 모르게 이렇게 다 넘겨주는 거 있잖아요. 저 집에 있는 저 아이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다고. 성도 여러분들 컴퓨터를 딱 틔가지고 유튜브나 어디 딱 들어가 보면요. 집집마다 뜨는 게 다릅니다. 집집마다. 저는 옛날에 테니스 라켓이 한번 이 끈이 떨어졌어요. 죄송합니다. 무식하게 끈이라 그랬어요. 이거 스트링이라 그러더라고. 네. 스트링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스트링 좀 싸게 살 데가 없나서 해서 구글링을 한번 했어요. 유튜브를 치면요. 서브 열 때 어떻게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냥 저는 한 번도 설치를 안 했는데 그거부터 옆에 들어갔다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옆에.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냥 가서 한번 클릭해서 이걸 찾아봤는데 우리 모르는 어떤 데서 그걸 다 해서 그거를 그쪽에 다 보내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테니스에 관심 있다. 저 사람은 골프에 관심 있다. 그러니까 유튜브 돼서 딱 하면 유튜브 딱 치면 집집마다 똑같이 떠야 되잖아요. 지금 유튜브 들어갔는데 아닌 거 알죠? 한번 해보세요. 그럼 부부간에도 한번 와이프가 하던 유튜브에 들어가 보고 남편이 하던 유튜브 치면 유튜브 화면이 달라요. 옆에 쭉 나열되는 게 달라요. 왜 그런가 하면 자주 들어가 본 데를 어딘가 우리 모르는 데서 지금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조금만 뭐 놓칠 때도 다 아는 마치 하나님 같아요. 하나님 같아요. 점점 하나님 숨기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보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한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왜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소문 때문에. 나는 너희가 종되었던 집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이제 소문에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1번 한번 보십니다. 45번 이제 다 아는 거예요. 성경 구절 먼저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 24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까에 관한 성경 구절들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셨으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어떻게 합니까? 섬깁니다. 여호와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아무것도 없으면 섬길 이유가 없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그분들을 쫓아내줬으니까 우리가 섬깁니다. 이게 이런 어떤 언약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내 말 들으랍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요 6장 19, 20. 왜 우리가 우리 몸을 막 굴리면 안 됩니까? 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반듯하게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서 조신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 밑에 성경 말씀 보면 너희 돈으로 샀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른 데 보면 핏값으로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 말도 듣고 너희는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셨으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계약 관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핏값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돌아다니는 곳은 어디든지 너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구원해줬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 말을 들어라. 그 이제 10개가 나옵니다. 이제 45번, 45번. 제가 질문하고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계명은 무엇인가? 아멘. 제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로마 시대에는요, 뭐 30만 이상, 뭐 일본 사람들은 뭐 800만씩 뭐 그러고 있잖아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한 신만 섬깁니다.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삼위일체 대신에 한 분만 섬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외에 없는 줄 그렇게 알아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십니다. 성경 구절 출애굽기 20장 3, 신명기 5장 7 같은 내용입니다. 성경은 한 분 하나님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분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다 같이 성경 구절 두 개 읽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3, 하나는 신명기 5장 7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때 우리가 이거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맨하탄에 나가면 그게 아닌가 아시죠? 그게 아닌가 아시죠? 하나님만 신이냐? 하나님만 한 분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도 다 살아있는 신이라는 겁니다. 구원 어떻게 받느냐? 너희는 예수를 통해서 간다 그러지만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믿어서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면 그래도 괜찮은데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다 모여봐. 다 모여봐. 그래서 인터페이스라 그럽니다. 이제는 그런 모임 이렇게 하면은 이 목사, 성녀, 뭐 이맘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의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신이라는 겁니다. 3400년 전부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이 땅에 어떤 이름으로 있는 신들이 있어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이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하니까 통하잖아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통하잖아요. 그런데 안 통하는 소수의 무리가 있습니다. 안 통하는 소수의 무리는 누굽니까? 그럴 때는 우리는 우리 신에게 갈 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 신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사람들은 그게 안 속해지는 거 있잖아요. 참 무서운 시대가 지금이에요. 성경을 보시면 I am the way, 내가 곧 그 길이라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 가서 아니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이분만 유일한 신이지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딱 들어가면요, 그 대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제외시키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다. 저 사람들은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같이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소수화 되어 갑니다. 소수화. 무슨 작업을 통해서 소수화 되어져 갑니까? 그런 종교 통합이나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성경에 위배되는 무언가를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그 사람들이 소수로 가는 거 있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게 소수가 되건 그게 다수가 되건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 죽을 때까지 목숨을 걸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499년입니다. 10월 31일 마지막 날 루터가 구텐베르그 대학, 그 대학이 성당을 통해서 들어가서 그게 대학 정문이라 그러기도 하고 성당 정문이라고 합니다. 그 95개절을 갖다 박았잖아요. 그 95개절 다 읽어보면 우리 프로테스탄트의 신앙 원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우리 모여서 의논 한번 해보자고. 왜 10월 31일 날 못을 갖다 때려 박았습니까? 11월 1일이 가톨릭에서 그걸 하는 날이에요. 모든 성인들을 이렇게 추앙하고 그날 기적이 일어나는 날이라 그래서 그때는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날입니다. 큰 성당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전날 갖다 받고 한번 의논하자고, 우리 신앙 다시 한번 보자고, 이렇게 한 게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지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어떤 이적과 기사가 자기들 절기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갖다 받고 나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 박으면서 루터 마음속에는 딱 하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 면제부도 막 팔았잖아요. 돈 주면 이렇게 하는. 지금은 가톨릭에서 그걸 다 반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믿음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깔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깔뱅이라는 사람 집에 가면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그냥 책만 이렇게 읽어보면 그 사람 집에 한 17세기경에 만든 판화가 있습니다. 판화가. 판화의 제목은 성경의 무게예요. 불 한번 꺼주실래요? 앞에 나오는 거 잘 한번 보실래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이런 것들을 막 내놨잖아요. 그렇죠? 내놓았는 그 시기가 조금 지나고 난 뒤에 이게 판화입니다. 판화인데 이 제목이 성경의 무게예요. 여기 성경책 하나가 딱 있습니다. 성경책? 그리고 여기는 그 당시가 상징되어지는 여러 가지들이 여기 있습니다. 캐톨릭에서 얘기하는 천국 열쇠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요 마귀 새끼가 요걸 막 붙들어서 잡아당기려고 막 내리고 있고 집에 가셔서 성경의 무게 그리고 구글링 해보시면 요 그림이 나올 거예요. 여기는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뭐만 있습니까? 성경 한 권. 그리고 여기는 온갖 세상의 책들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무게가 되질 않습니다. 감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성도들인데 요 한 권에 성경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이분들이잖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죄인들이라고.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오직 믿음으로만. 그러니까 이 판화를 이렇게 찍은 사람이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 한 권이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내용대로만 살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슴에 품고 그분 통해서 하나님께만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한 권의 비중이 다른 어떤 비중보다도 여기 있는 요거 뭔지 알죠? 요 마귀 새끼가 요걸 막 잡아 내리려고 그럽니다. 막 무게를.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제도나 뭐 요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왜 금요일 날 나와서 이런 딱딱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봅니까? 우리가 살지 않으면 우리 죽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 시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비행기 사고 나면은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 누구부터 깨라 그랬습니까? 건강한 사람부터, 성인부터.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고개 내려와서 산소 고개 끼지 않으면 그 비행기에 산소가 없어지는 게 15초에서 20초래요. 길지도 않아요. 15초에서 20초 동안에 성인이 끼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 불쌍해서 어린애부터 갓난애기부터 채웠다 그러고 내가 채우려고 그러면 갓난애기 채우고 난 뒤에 내가 찰 시간이 없어서 기절하면 갓난애기가 날 못 살립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갓난애기는 기절했다가도 채워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기절해도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기절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네가 기절하면. 어쩌면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밤에도 나올지 모르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럴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미국은 또 끝나는 줄 알았더니 맨하탄에 있는 트럼프 뭐 타워 저기 LA에 있는 고속도로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겠더라고. 어디로 튈지. 참 이런 시대에 우리는 다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왜 제가 그런데 에너지를 쏟지 말라 그러냐 그러면 대통령은 또 바뀝니다. 4년 뒤에 바뀔지 8년 뒤에 바뀔지 또 바뀝니다. 세상은 자꾸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잘못 판단하면 자꾸 그게 단 줄 알고 그걸 쫓아다닌다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내 몸처럼 사람을 사랑하는데 이런데 절득 투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장 무게 나가는 책이 뭡니까? 그럴 때 성경이라고 이 종교개혁 시대 조금 지나고 난 뒤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많이 읽으시고 또 그렇게 성경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500여 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참 믿음을 찾고 말씀을 찾기 위해서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그 일로 인해서 가톨릭도 많이 반성하고 개신교도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개신교는 이제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 만큼 타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에너지를 성경 말씀 지키는데, 우리의 에너지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다 쏟아붓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통해 이 땅에 온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신앙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들이 가정마다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저녁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또 세상 살면서 생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새 힘으로 세상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우리에게 늘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